광고 주요! 제가 정녕 이 광고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기특하도다. 팟빵과 TBS 앱을 통해 나가는 놀라운 팟캐스트 광고로구나.
김어준의 뉴스공장, 9595쇼 등 TBS 인기 팟캐스트의 광고를 리포트와 함께 광고주님께 바치나이다.
이제 인간계의 김 사장은 대박 날 일만 남았노라.
TBS 팟캐스트 광고 문의는 @팟빵.com이나 전화 02-6903-9261로 하시면 되나이다.
좋구나. 팟캐스트 광고.
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공주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을 주인공으로 한 대학생의 풍자글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은 미국과 호주 한인 유학생들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원광고등학교 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이고 있습니다. 4.19 학생혁명, 87년 6월 항쟁, 대학생이 나서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분노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2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를 개편한 가운데 11월 2일 오전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신임 국무총리에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 신임 경제부총리에 임종용 금융위원장,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에 노무현 정부의 브레인으로 불리던 김병준 후보자를 내정한 것에 대해 야당의 국정협조를 얻기 위한 인사이자 박 대통령의 국정 안정화를 위한 의지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를 야권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표 등 친노 인사와 거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인 문재인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의 이번 내각 개편을 두고 야권에서는 최순실표 부역 내각 책임자들을 그대로 두고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개각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정국 속에 국정 정상화의 길은 언제쯤 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개각에 여야 모두 당황. 특히 신임 총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개각, 이에 대해 네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주 나오니까 정들죠.
네, 앞으로 더 정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지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지희 변호사입니다. 예.
그리고 역시 또 배승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배승희 예.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출연하시죠?
네.
대진대 이경수 정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스스로 교수가 아니라 정치학도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당혹스러운 하루였었어요.
네. 저는 당혹스럽지 않았습니다.
아, 예측을 하셨었나요?
어제 제가 전에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고.
아.
예, 제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예. 상황을 주도할 사람이 본인이라고 생각하지, 위기 극복의 주체가 본인이라고 생각하지, 본인이 위기 이 예,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총리 카드를 발표하는 것 저는 좀 당황스럽지 않았습니다.
거국중립 내각을 받지 않고 총리를 임명할 것이다. 어제 그렇게 예측을 하셨죠.
예, 예.
김병준 씨는 어떤 분인가요?
이 자막에 나왔다시피 참여정부의 이제 정책실장을 하셨고, 그리고 예. 그 뒤에는 이제 문재인 이 전 대표와 어떤 같이 정치적인 궤를 같이 하지는 않고 어떤 외곽에서 본인의 연구와 본인 이제 어떤 그런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좀 전에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물러나는 지점에서 약간 비대위원장으로 좀 언급되었던 적이 좀 있었죠. 그러다가 예. 박지원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좀 다시 외곽으로 갔는데 정치권 밖에는 있었지만 정치권의 자장 안에는 있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예.
교수님은 당혹스러우셨나요?
저는 솔직히 좀 당혹스러웠어요. 예.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뭐 정상인지 잘 모르겠어서 예.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국민 여러분들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시고 그래서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대통령에 대한 하야 뭐 성명도 내고 또 실제로 그와 같은 움직임이 보여지는 상황이라면은 굉장히 이 상황을 엄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엄중하게 볼 때면은 이 전국을 누군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수습 방안이 저는 이제 개각을 통해서 민심을 아우르고 그다음에 차기의 어떤 정해져 있는 정치 일정을 차근차근 이렇게 이뤄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여야 지도자들을 먼저 우선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상황이 이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도와주실 만한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같이 머리를 맞대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바둑에 보면 수순이 중요한데 예. 그 수순이 빠졌다 첫째 예. 그게 사례가 없는 게 아니에요. 1992년에 그 노태우 정부 말기에 현승종 내각이 출범한 적이 있어요. 불과 8개월 대선 8개월 남겨놓고
예.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물론 이제 뭐 한준수 씨 그 연기군수의 그 저기 관건 선거 폭로전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하고 당시 김대중 이제 그 평민당 총재하고 두 분이서 따로 면담을 합니다. 해가지고 거국 뭐 중립 내각이라 거창한 표현은 안 했지만 어쨌든 향후 대선을 안정적이고 중립적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내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차원에서 현승종 씨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양해가 됐던 사안이거든요.
선거 관리 중립 내각이라는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꼭 뭐 거국 뭐 중립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의 들 수 있고 평가 수 있고 어떻게 할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소한도 여야 지도자들의 먼저 영수에 대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러면 국회에서 뭐 지명하는 건 사실은 뭐 우리 저기 변호사님 계셔서 법 전문가 계시니까 헌법에 맞지 않다는 그런 말도 위헌이라는 말은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와 같은 사전 정지장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했다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총리 아침에 저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좀 성급하다. 그리고 도대체 대통령께서 이 전국을 인식하는 것이 조금 너무 나이브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배 변호사님. 지금 여야가 거국 중립 내각 얘기를 하면서 과도내각이냐 아니면 선거관리 중립내각이냐 이런 거 갖고 여야가 논의하는데 심지어는 여당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기사를 보면 박지원 예. 대표와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여야가 만나서 무언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만나고 국회로 돌아오는 사이에 정진석 원내대표 문자를 보고 오늘 이제 국무총리 지명을 알았다는 겁니다.
정진석 대표가 문자를 보고?
네. 지금 원내대표거든요. 예. 여당의 원내대표도 모를 정도로 지금 깜짝 인사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깜짝 인사 스타일이에요. 그동안에 했던 부분은 수첩 인사라고 불리우는 그 깜짝 인사는 사실 이 깜짝 인사 스타일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 결과를 보면 저는 대통령이 지금 잠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고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좀 안이하게 보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 말씀이신 거죠?
주변 사람들의 인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제도 그랬는데 국민을 원망하는 듯한 내가 사교에 빠져 있다고요? 이런 발언은 정말 국민을 원망하고 자신의 반성이 없는 듯한 태도로 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총리를 지명한 사람이 누구건 간에 이거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어떤 설명도 안 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방법에 있어서 잘못됐고 아직까지도 박 대통령 인식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어른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전두환 8.7 호원 조치가 생각이 난다. 지금 그 정도의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시청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준희 변호사님.
네.
이게 이제 거국중립내각을 의논하는 분위기였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국민들이 하야 탄핵 이제 합해서 한 67%까지 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 국민들의 이런 정서하고는 조금 동떨어져도 거국중립 내각이면 국민들이 좀 동의하거나 저게 어떻게 가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성동격소하는 그런 듯이 다른 데서 이게 발표가 그렇죠. 나왔단 말이에요.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방금 배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깜짝 인사라는 것은 어떻게든 지금 우리 모두 당황하고 있잖아요. 예. 시선을 국민들의 시선이나 관심을 조금 돌리려는 아.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고 예. 지금 그 김병준 내정자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김병준 내정자 누구냐 뭐 노무현 정권 시절의 왕의 남자고 뭐 친노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사실 이것들을 좀 의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인물에 대한 관심이 지금 국민들이 인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인물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디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그렇죠. 예. 누가 왜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인사를 단행하는가. 사실은 박근혜 예.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야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지금 총리 인선을 했는데 또 하나는 지금 그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측근들이 다 물러난 상황에서 과연 이 인선을 누구랑 상의를 했겠는가. 예.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의 눈을 흐리게 하는 귀를 닫게 하는 더욱더 그렇게 만드는 분명히 누군가가 더 있을 거란 말이죠.
누군가가 또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군가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고 기자님. 네. 이제 이게 배경이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 김준희 변호사님은 도대체 누가 이 제안을 했느냐. 야당하고 대통령이 좀 아니해서 야당하고는 예. 뭐 이제까지도 논의 안 했고 불통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럼 여당하고는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여당하고도 협의를 하지 않고
일단은 여당도 협의를 안 했고 현직 총리와도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황교안 총리도 좀 발끈한 듯한 그렇죠. 모습을 보였었죠.
오늘 이렇게 이제 김병준 총리 이렇게 발표가 된 뒤에 30분 만에 황교안 총리가 임식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조금 속된 표현으로 난 그럼 때려치우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 본인에게 통보도 안 되고 뭐 상의도 안 됐다고 볼 수.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도 이게 무책임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내던질 정도로 이제 좀 갑작스러운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왜 이 인물이 됐느냐 혹은 누가 이 인물을 추천했느냐 뭐 그리고 이 인물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왜 갑자기 이런 인물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주체가 돼서 선정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네. 그 일각에서는 김병준 씨가 이제 노예 남자라고 하긴 하지만 그냥 노무현 대통령 때 왕의 남자라고 할 정도로 이제 참여정부 때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아까 이제 초기에 고재열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재인 전 대표와는 지금 그 다른 행보를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른바 이제 친노였었지만 지금은 비문 혹은 반문이라고 할 정도로 좀 갈라서 있다.
네네.
이런 거에도 배경에 관심이 깊게 가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네. 일단 그 아까 이제 그 김병준 과연 그는 누구인가라는 거 이제 조에서
네.
뭐 학력 같은 것들 뭐 나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199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야인으로 있을 때 지방자치연구소라는 걸 하나 개설을 해요.
예.
그때 이제 지방자치연구소에 처음으로 이제 특강을 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처음 이제 인연을 맺었죠. 그래서 94년도에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김병준 교수한테 그 지방자치연구소 소장직을 제의하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되어왔죠. 그래서 2002년 대통령 선거 때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부산의 친노그룹,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제 그 문재인 대표를 비롯하는 부산팀과 별개로 그 국회의장 길 건너편에만 금강빌딩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금강팀이 만들어졌죠.
네, 맞습니다. 예. 그 금강팀에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제 두 사람이 공통을 가졌던 게 뭐냐면 이제 지방 분권에 대한 이제 어떤 공통 인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로 해가지고
그럼 대통령이 남자. 되기 전서부터 이제 오래전 그렇죠. 관계가 있었네요.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건 사실인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그 전 대표가 대통령 선거로 이제 나올 때 조금 소홀하게 한 건 사실이 있다 그래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2012년도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친노를 모두 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다 끌어안지를 못하고 일부 이제 친문과 그냥 구친노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될 때 김병준 교수님한테는 조금 약간 좀 소홀하게 한 것도 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갈등설이 있고 어쩌면은 이번 그 개각의 김병준 교수를 총리로 임명한 그 이면에도 일정 부분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측면도 있다는 것은 뭐 전혀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부인할 수는 없는데 더 좀 희한한 거는 아까 우리 저기 고재열 기자님 저기 하시는 말씀 중에서 국민의당의 얼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시는 거의 설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공을 많이 드리고 있었죠.
그럼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뭐 제가 저기 듣기에 뭐 자체적으로 뭐 저기 그 비대위원장을 만들자 가지고 뭐 조배숙 변호의원이라든지 몇몇 등 사람들 다 설득해 가지고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맞아 채 가듯이 이렇게 되니까 이건 도대체 뭐냐. 예. 좀 당황스럽다. 이제 그런 분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네. 사실 노출돼 있는 건데 어찌 보면 좀 금도를 넘어섰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김병준 총리에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좋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과거에 뭐 노하고 관계 뭐 지금은 문하고의 어떤 갈등 뭐 그런 게 뭐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까지 적어도 다른 건 그거는 과거 일이라고 치더라도 최근까지 국민의당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시려면 먼저 동의를 구했지 않았을까요? 예. 저희가 교수님을 저희 국민의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모시려고 하는데 생각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나 안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설득 작업이 필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인도 어느 정도 글쎄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뭐 한 반승락 정도 했으니까 아 열심히 그 나머지 분 설득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서니까. 아마 국민의당도 아마 멘붕 상태, 오히려 국민도 멘붕이지만 국민의당도 오히려 예. 멘붕이 아닐까.
변호사님, 배 변호사님. 이런 거거든요. 오늘 이제 오늘 패널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대통령께서 이리 아니한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이 좀 우려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가 이 김병준 교수를 추천하거나 그 작업을 했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도대체 왜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그런데 여야가 거국중립 내각 의논하고 있었거든요. 받는다 못 받는다 그것도 의논이에요. 그런데 네. 어떻게 이렇게 여당도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오늘 기사 중에 하나가 조원진 의원이 이제 당원들한테 보낸 문자가 있어요. 예. 대통령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을 좀 위로해 줘라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게 오늘 기사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진박에 굉장히 안일한 의식. 이거는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좀 위로해달라는 이런 태도는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수천만 국민들에게 눈물을 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최순실을 비롯해서 최순실 딸이 부모도 실력이다. 돈 없는 부모를 가진 너희가 왜 나를 욕하느냐? 라고 해서 지금 온 국민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그 누구랑이 아니라 정말 진박 중에 진박과 함께 이렇게 하면 야당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지금 이 국면을 자신이 먼저 이끌어 가겠다는 굉장히 그 얄팍한 정치수를 가지고 이렇게 인적 쇄신 그러니까 이게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인적 쇄신의 문고로 가서 그 개인 비리로 자르겠다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대통령과 함께하는 진박 중에 진박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기에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김병준 그 총리 임명 문제뿐만 아니라 김 변호사님 사실은 이제 최재경 민정수석 그렇죠. 임명에 대해서도 그 설왕설래 말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병준 교수가 노예 남자라고 한다면 최재경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명박의 남자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명박 시절에 BBK를 털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 시절에 승승장구했는데 최재경 변호사가 된 것은 현 친박과 과거 이명박 정권의 합작품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이제 기사가 좀 나오고 그런 주장들 의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최재경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재경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방패가 돼줄 것이다 예.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방금 대통령의 그 안이한 인식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최재경 변호사를 이제 민정수석에 앉히고 나서 나를 막아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이 아니할 수 있겠죠.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곧 검찰이 수사할 것 같은 모양새를 만약에 취한다면 이렇게까지 아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나는 문제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권도 발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무런 의논 없이 사실 누군가와 그동안 박 대통령의 그 스타일을 봤을 때는 분명히 누군가와 의논은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드러나 있는 일각에서는 뭐 김기춘이다, 뭐 최경환이다, 뭐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죠. 사실 뭐 확인할 수는 없는 얘기들이고 그렇지만 뭐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여야가 거구 중립 내각을 논의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깜짝 인사를 단행한 거는 나는 문제 없다라는 것. 그런 인식이 바탕에 있고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어쨌든 최재경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 기자님. 네. 정치부 출입하는 기자들도 정치부 기자들. 네. 곤론 어제는 이제 뭐 고 기자님은 분명히 자기가 이 상황을 돌파할 것이다 네. 라고 믿고 본인 주도로 상황을 풀어나갈 것이다 예. 해서 이제 고 기자님은 정확하게 오늘 상황을 예측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정치부 기자들은 네. 정치부 기자들은 일반 국민들의 마음에 대변하는 기사를 쓰는 거니까 예. 당혹스럽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인의 수비수를 최재경 변호사로 임명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수 지금 입장이 김병준 총리 임명인데
최재경 수비수 김병준 공격수 이렇게 네. 된 건가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계산이 있겠죠. 예. 최재경 그 전 검사가 정권 입맛에 맞는 혹은 미래 권력의 입맛에 맞는 여러 가지 수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반대하면 이 민정수석이 뭔가 본때를 보여줄 것이다. 그런 이제 뭐 엄포기도 하고.
그럼 방패와 창을 동시에 보여줄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 방패의 단면일 수 있겠지만, 어제 보면은 이 친박이 아닌 비박계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이 모여서 어떤 현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데, 당연히 어떤 대통령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친박 지도부에 대해서 문제제기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그러네요. 사그라들고, 예. 새누리당 내에서 어떤 대통령을 향하는 지금 화살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예. 예, 수비수 입장에서 이제 그런 계산을 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격수 입장에서는, 김병준 카드에 대해서는 거부할 때, 지금 야당이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부할 때를 노린 거죠. 어떻게 보면 되는 상황을 더 노렸다기보다는 거부할 때, 아니, 당신들이 얘기한 거국 중립 내각에 이렇게 맞는 사람을, 그리고 그런 국정 경험도 있는 사람을 내가 했는데 왜 거부를 하느냐. 그래서 어떤 공을 돌리기 위한 어떤 그런 얄팍한 계산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자면 오전에 그런 임명이 발표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방아쇠를 당긴 결과가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불에다가 기름을 그렇죠. 그러니까 부었다.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 얘기를 했고 지금 안철수 전 대표도 물러나야 된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내가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중대 결단을 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방아쇠가 돼가지고 그동안은 좀 이제 지켜보겠다고 이제 거국 국립 내각이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논의의 틀을 고려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박근혜 대통령 이런 인식이라면은 이것은 우리가 직접 행동에 나서야 되는 어떤 방아쇠가 돼버리는 그런 그 아주 치명적인 신의 한 수가 아닌 악마의 한 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저 한마디만 드리면 예. 사실 방아쇠를 당겼다고 하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예. 그 3대 대통령 한자리 지지를 보면 김영삼 대통령 말에 IMF나
예, 6%까지 그렇죠? 갔었죠.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권력 비리 홍삼 트리오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코드 인사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이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춘 트리플 삼가당이라는 거죠. 아, 사실은 권력형 비리 지금 최순실 비리가 있죠. 그리고 코드 정치라는 건 깜짝 인사, 아무도 모르게 예.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 지금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예.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기는 게 정말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고 이제는 대통령으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태에 대해서 누구도 그 누구도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아,
새누리당조차도.
친박마저도. 예. 정말 예. 친박 중에 진박이라고 자기가 진박 간별사라고 하고 다니면서 그 총선 망치고 그리고 대통령과 사진 찍어서 그 마케팅했던 그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뻔히 있는 걸 알면서도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몰랐다면은 무능한 것이고 예. 알았다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예. 그 어떤 것도 변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죠.
교수님. 예. 지금 이제 그 다른 패널 분들이 방아쇠를 당겼다. 네네. 그리고 이제 배승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문제가 다 묶였다. 이제 이것을 정치권에서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퍼펙트 스톰이라고.
네, 그렇죠.
모든 문제가 네. 한꺼번에 네. 묶여버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아쇠 당긴 정도가 아니라 뇌관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까지 이제 그 지지율이 좀 낮은 야권의 주자 한 분이 하야하라. 이렇게 이제 지난 주말에 촛불 시위 현장에 와서 말씀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박원순 시장이 야권으로서 좀 유력한 주자 중에 한 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네.
하야하라.
네.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도 하야하라.
네, 오늘 뉴스 봤습니다.
예, 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그 주자들이 차기 대권 주자들이 전공법으로 직격탄을 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분들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같이 보통의 국민들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 지도자들 특히 이제 유력한 차기 대권의 후보를 반열에 올라서 있고 자천 타천으로 구분한 거론되시는 분들께서 과연 하야하라 그러면 헌정의 중단을 의미하는 건데. 헌정 중단이 되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우리 저기 앵커께서 말씀하실 때 박원순 시장님 뭐 저기 성명 제가 다는 안 읽어봤습니다만 키워드가 이제 대통령에 대한 물러나라 뭐 하야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 워딩상으로 물러나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 박원순 시장 그 저기 저거 중에서 대통령 한 사람 바뀌는 것이 근본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국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예.
요 멘트가 있는데 전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이와 같은 권력형 비리는 물론 박근혜 정부의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는 정말 퍼펙트 스톰이고 트리플 크라운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저 5년 저기 단임제 대통령제하에 가장 커다란 병폐거든요. 그럼 지금 하야한다래 가지고 과연 이 체제로 다음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대선을 또 치러야 되냐 하면은 또 그때 가서 또 이와 같은 문제 또 발생한다 그러면은
예.
또 하야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소한 정치 국민들은 저같이 보통의 국민들은 하야를 할 수 있지만 정치도자 그러면은
예,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그렇게
않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 과연 이 대통령제, 제왕 대통령제 문제다. 그러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빨리 의견을 모아서 뭐 헌법 개정을 가자.
예.
그 다음에 그걸로 임기를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헌법 개정을 가자. 예.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그 이제 우리 교수님은 지금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 그런 말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그리고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정치적 혼란. 이제 이런 것도 우려하셨는데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하자의 그 하야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주 토요일날 하야 발언을 하고 지지율이 거의 두 배 가까이 급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 말씀하는 게 좀 부적절한 것 같지만 사실 국민들의 분노의 한 중심에 공감을 갖고 간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어제 나와서 제가 그 유력 대권 주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좀 압박을 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사실
어제 그렇게 얘기하셨죠.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그게 그 무게의 그 발언의 무게가 실릴 것이고 어느 정도 좀 현실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단순히 지금 오늘 박원순 시장이나 뭐 그 안철수 전 대표가 하야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예.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그거에 진정으로 물론 100%의 진위를 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뭐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림수가 뭐 조금 포함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압박용 카드로서는 사실은 가장 강력한 압박이 되지 않을까라는
국민의 대변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뛰었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민의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이 사건의 발단부터 지금 이 혼란까지 쭉 이어진 핵심은 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전국이 이 이상 더 어떻게 혼란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뭐 만약에 하야했을 때 그 이후에 전국의 혼란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많이 걱정을 하셔서 그런 얘기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 기자님. 좀 상황 앞으로 나가봐야 되는데
네.
도저히 오리무중이고 그냥 안개가 끼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병준 실장 임명한 거에 대해서 친박 내에서도 아니 비박 내에서도
네.
비박 내에서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정부와 야당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뒤로 물러나고 오히려 정부와 여당 내에서 비박하고도 대립이 되는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떻게 더 혼란이 빚어질 수 있겠네요. 이제 거국내각도 물건너 간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그 아까 이제 좀 정치공학적으로
예.
지금 이제 어떤 국민들의 여론이 이 정도면 대통령이 물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3분의 2에 가까워졌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어떤 그런 하야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던 이유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역풍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무게감을 좀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안 했는데 이번 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 몸물 터지듯 터져나오고 있는데 정치공학적으로는 어제 정도에 새누리당 비박계 대선 후보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만 비판할 것이 아니고 예. 대통령을 향한 말이 있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5%짜리를 잃은 거죠. 이제는 숟가락을 얹어도 거기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제 겨우 이 비박계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 문제 제기할 정도로 이렇게 템포가 느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초까지 새누리당은 이 포화를 야당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 야당이 거국중립 내각 하자는 거 우리가 받겠다는데 이러쿵 저러쿵 하느냐
예.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느냐 그러면서 이
야당을 했죠.
야당 쪽으로 예. 가고 있었는데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을 압박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문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카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됐었는데 그 작업을 하는데도 실패했고 들이대는데도 양수 겸장으로 다 실패한 상황이라서
예.
지금은 이제는 완전 전격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큰 카드들을 성큼성큼 던지고 거기에 맞서서 이제 대선 주자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는 이제 당대표들보다 대선 주자들의 입김이 더 센데 그들이 이제 큰 카드들을 내는 국면으로 가버렸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네.
지금 고 기자님 말씀 들으면 이해가 돼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거국중립 내각으로 야당을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제안했던 걸 왜 안 받냐. 이런데 지금은 청와대에서 또 시체 말로 헛발질을 하면서
네.
국민들의 분노는 청와대도 향하고 이제 여당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는.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네.
그 자충수를 왜 이렇게 계속 두고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그 청와대하고 여당 지도부의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교감도 예, 예. 없고 소통도 네, 네, 없고. 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늘 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대통령의 어떤 소통 능력
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했던 부분이 여실하게 이제 나오셨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수행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실입니다. 뭐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래도 일단은 사태는 일단 수습하고 보자. 라고 하는 우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뭐 동물국회에서 식물국회로 갔다가 이제는 대통령까지도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되면서
예.
지금 현재 대통령이 사실 권력을 거의 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야가 사실 힘을 합쳐야 되는데
본인이 놓은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기를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야가 사실은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좀 어떤 해결책을 보려면 이제는 대통령을 좀 놓고 이제 국회로 돌아와서 본인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당에 대해 얘기하는 건가요? 좀 대통령께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저는 일단 새누리당에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예. 새누리당이 왜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못 놓는가? 그 친박들 도대체 왜 대통령을 못 놓는가 하는 부분에 퀘스천 마크를 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청하고 계실 텐데 왜 못 놓는가라고 의문을 던지면 더 혼란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놓는 것 같습니까?
정말 그 솔직한 말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솔직한 말로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욕 때문에
네.
대통령을 이미 대통령에게 직언도 못하고 대통령의 눈도 가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데 예. 뭐 그런 건 아니겠지. 모든 국회의원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새누리당의 그런 태도를 본다면 자기 자리 보전밖에 안 보인다.
알겠습니다.
좀 노골적으로 좀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들이 왜 그러는지. 예. 조금 좀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이 그 김시스터즈가 이렇게 라스베가스에 진출,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그 이난영 여사가 그들을 보내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떨어질 때 붙들 수 있는 게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이 새누리당의 친박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놓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순장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들은 박근혜를 놓고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놓는 순간 그들은 그동안 쌓은 업적도 없고
예.
이룬 것도 없고 정치적인 어떤 기댈 어떤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박근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렇게 순장조를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본인들 정치적 유지에
그렇죠.
보증수표다.
이제 바꿔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데려와서 아무것인 사람으로 nothing을 something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거기서 박근혜를 제외하면 그분들은 그냥 정말 강남 아줌마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강남 아저씨도 있습니다.
네. 예.
대통령의 깜짝 개각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개각이 부디 안정화를 위한 것이길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을 과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이 분노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봉주의 품격 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2일 검찰이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을 기획 및 조정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의 각종 문서를 사전 열람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1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이 최 씨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검찰 수사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각종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위해 최 씨의 증언과 증거가 확보돼야 하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에서 시작한 의혹이 청와대 문서 유출로 더 나아가서 인사청탁 무기거래 등 최순실발 비리 쓰나미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최순실 씨, 솔직한 말씀 드리면 이분 이름을 거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구속영장에 대한 혐의가 뭐고 그리고 지금 최순실 씨를 어떠한 법률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디까지 팔 수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상당히 많았는데요. 오늘 보도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는 직권남용의 공범과 사기미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기미수는 이제 그동안 거론되었던 죄명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거라서 이게 어떤 그 검찰이 혐의점을 잡고 사기미수죄를 적용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두 가지 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이 두 가지 죄로만 처벌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검찰이 가장 자신 있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죄가 현재까지는 이 두 가지 범죄의 혐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신 있는 범죄 혐의로만 영장을 청구하고 별건이라고 해서 뭐 나머지 여죄들은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계속 수사를 하겠죠. 그동안 그 뭐 열 가지가 넘는 범죄 혐의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뭐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든지 군사 기밀 누설 얘기도 나왔었고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과 관련해서는 그 뇌물죄, 뭐 제3자 뇌물죄라든지 포괄적 뇌물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횡령 배임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군사
기밀보호법이요?
예, 그것과도 그 얘기는 제가 드렸었고 그리고 그 린다 김 얘기가 또 새롭게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혹이죠. 현재 수준에서.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뭐 글쎄요. 지금 이제 범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굉장히 많은 죄명들이 거론이 되고 있긴 합니다. 아, 그리고 그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저희가 이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지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그 네이밍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박 대통령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는 의문은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 수사를 하고 만약 기소를 한다고 했을 때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되면 공소장은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핵심 인물이 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점, 이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검찰이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 변호사님.
재밌는 게요.
예, 근데 그 지금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말 여기서 이제 그 국민들의 의혹은 두 개입니다. 이 최순실 씨의 범죄와 그다음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 근데 대통령의 관계에 있어서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 시킨 거다. 나는 죄 없다. 이러면서 그 내부가 일정 정도 좀 말을 맞춘 것 같은데 균열되는 조짐을 보이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관련자들이 말을 바꾸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예.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말을 바꿨죠. 예. 시켰다고 했고 지금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계속해서 관련이 없다 하다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지시해서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최순실 씨의 그 구속영장 청구에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주체는 공무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순실 씨는 공무원이 아닌데 왜 이 죄가 적용됐느냐 했더니 검찰 측 의견이 안종범 전 수석을 앞세워서 함께 했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이 죄를 처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수사의 방향의 끝이 결국에는 혹시 대통령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검사의 수사 방향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고 기자님. 네. 그런데 또 최순실 씨 공동 변호사인 이진웅 변호사 즉각 전격적으로 또 사임을 네. 했어요. 그 내부에서 뭔가 심각한 균열이 그렇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그림이 깨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이 이해가 되네. 그림이 깨졌다.
예, 깨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종범 전 수석도 이제 지금 본인 인터뷰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변호인이나 어떤 그런 관계자를 통해서 입장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깜짝 놀랄만하게 이거는 그 대통령이 시킨 일이다 하고 정말 제가 봤을 때 오늘 그 대통령의 가장 큰 한방이라면 이건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수사 이 얘기는 수사에 박근혜 대통령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주범이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아 네. 주범이다.
예. 본인 이름이 종범이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예. 개그한 거예요? 예, 방송 하여튼. 말아먹으려고 나오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 본인이 청와대에서 나온 지 정말 이렇게 며칠도 안 돼서 예. 대통령에게 이렇게 칼끝을 겨눌 정도로 정말 이게 핵심 수석이었는데 그 정도로 됐고 그리고 아까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총리가 현직 총리가 지금 후임 총리가 발표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은 정황, 기분 나쁘게 행동하는 정황들도 나타났고 여기에 이제 균열이 나타나서 그동안 맞춰놨던 그림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제 붕괴됐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검찰에서는 지금 리크되는 게 나오는 별로 정보가 없습니다. 오히려 언론에서 계속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오늘에서 이번 주에는 지금 이 최 씨 일가의 어떤 자금 해외 도피 그런 해외 부분들 높이.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람의 문제에서 돈의 문제로 지금 옮겨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오히려 그럼 범죄에 대한 거는 이미 국민의 마음속에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그 규모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이 그림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정말 그 아까 정치적으로는 지금 하야라는 한 축이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직접 조사라는 예. 그 축이 지금 이제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 우리 고재열 기자가 재밌지도 않은 개그를 날렸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네, 네, 안종범 속은 본인이 이름이 종범이기 때문에 네네, 난 종범이고 네. 박주범이 참. 따로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예예. 예, 예.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문제가 갖고 있는 한계 중에서 이 어떤 측근이라든지 이 비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라도 좀 이 고리를 끊자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과거의 정부에서는 사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게 없어요. 다 이제 뭐 대부분 친인척이죠. 대통령이 뭐 직접 개입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몰랐죠. 근데 이번에 안종범 수석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라고밖에는 판단이 안 돼요. 물론 이제 검찰 수사가 정확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안종범 수석이 내가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한 거지 나는 뭐 잘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정말
이미 국민들은 네.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 직접, 최악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청와대 안에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네. 끔찍한 상황이네요.
끔찍하죠, 예.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대한민국 검찰을 믿습니다. 일단은. 예. 일단 믿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청자분들의 견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아니, 믿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검찰을 믿고, 예. 일단 수사를 이제 계속 진행하겠지요. 이제 나올 거면 수사 발표가.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은 특검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 백날이 안 봐야 소용없고, 예. 제 경험에 의하면은 바로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예. 예. 변호사님. 네. 이제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도 대학 교수 출신이고 정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검찰에 가서 조사를 제일 잘 받는 게 즐기게 잘 받는 게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는 농담이 있을 정도인데 보통 사람들이 검찰에 들어가면 더러 겁이 나거든요. 그리고 수석에 있을 때는 1인지와 만인 지상 그 권력을 누리고 있다가 자연인 민간인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는 이들이 일정하게 균열이 될 수밖에 없는 아까 이제 고 기자님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 수사가 그렇게 되면 급물살 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에게 이제 이름표를 다 떼고 예. 예, 그냥 자연인으로 일반인으로 치환을 해서 생각해 보면
두 분이 오늘 워딩을 좀 준비하고 나오신 네. 것 같아요. 이름표를 떼고
예. 예,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잠깐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했던 안종범 수석이 최순실과 대통령이 직거래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단 말이죠.
그게 국민의 예. 분노의 샘을 또 건드렸죠.
그렇죠. 몰랐다고 하면서 어떻게 또 직거래한 것도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고 최순실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정범이지만 어쨌든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안종범 수석으로 지명이 된다라고 하면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확인 작업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거를 놓치고 검찰이 수사를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이 이렇게 하는지 국민들을 좀 똑똑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질문하신 거로 돌아오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해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일반인들은 가면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죠. 저희가 아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재벌 총수. 재벌 총수들이.
그렇죠. 예. 재벌 총수도 그렇고,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실은 뭐, 난다긴다 하던 사람들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뭐,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얽힌 범죄에서, 먼저 조사를 받는, 이제 일반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조사를 먼저 받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하면 내 책임을 좀 더 낮출 수 있을까라는 거에 골몰할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되면 연관된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 떠넘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 없는 말을 뭐 박 대통령 대통령인데 사실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대통령 끌어들였을 것 같지는 예. 않고요. 네, 있는 사실인데 이제서야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검찰의 생각합니다. 칼끝이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럴 수밖에 거죠. 없는 거죠. 예. 사실.
배 변호사님 방금 우리 김준희 변호사님이 난다 긴다 하는 사람도 검찰 가면 겁을 먹는다. 근데 란다 긴다가 린다 김으로 들립니다, 저는.
그렇죠. 린다 예. 김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그 나오고 있는데
예.
무기 로비스트.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그렇죠.
정말 대통령은 이제 정말 손을 뗄 정도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내려와야 되는 상황에 오게 되는데
근데 오늘 위험하게 끊임없이 하야를 암시하는 발언을 계속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저는 모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안종범 수석의 그 워딩이에요. 본인이 들어가면서 검찰청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침통합니다. 침통하다고 했거든요.
예.
잘못했습니다도 아니고 침통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내가 잘 나가다가 여기에 나와서 내가 이 앞에 섰다는 게 침통하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안 보이는데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분이 또 교수로 있다가 또 비례대표로 있다가 또 경제수석으로 왔는데 그때 뭐 어떤 재단의 일을 열심히 했던 모양이죠. 그런 식의 워딩이 나왔고 그래서 정책수석까지 맡겨서 이렇게 갔는데 자기가 이 뭐 이름표를 떼고 여기 와서 서 있다는 게 침통하다고 했던 부분은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런 기분을 느낄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수사의 방향은 결국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제는 정말 검찰의 의지에 달린 이게 전방위 수사가 된다면 정말 그 린다 김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린다 김은 현재 구속돼 있습니다.
근데 부를 수 있죠. 예, 충분히. 그러니까 예. 이제 검찰이 정말 의지만 있다면 이제는 수사의 방향을 검찰이 조준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고 기자님. 이제 이 화살은 검찰의 손을 또 떠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처음에 우리가 검찰이 어디까지 하겠냐. 그리고 최재경 민정수석이 오면서 이것은 짜여진 범위 내에서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도 예측치 못한 증언들과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은 좀 비유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이 있는데 이렇게 좀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팽팽 노는 것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시험 닥치니까 시험 잘 보는 거예요. 보니까 집에 가서는 뭐 밤을 새서 공부를 했다라고.
예. 예.
그런데 지금 검찰이 플랜 A, 그러니까 맞춰진 그림 안에서 끝나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걸 이미 거기를 넘어간 것에 대비한 플랜 B, 그러니까 숨어서 숙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수사를 상당히 해둔 게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검찰은 믿어도 된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검찰이 예. 이제 이 검찰의 어떤 계산법이 지금 있는 현 정부와의 어떤 셈법은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현 정권과의 셈법은 끝났다.
그래서 이제 검찰도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제도 이제 검찰 조직 보호 이 관점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검찰 그 컨센서스도 검찰 내부의 컨센서스도 이제 검찰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가 갈 길 가는 게 검찰을 위해서 낫다. 어떤 그런 이 중요한 무게 중심이 좀 변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네.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마지막으로 네. 좀 말씀을 좀 네. 해주셔야 되겠는데 네. 네. 진짜 이게 난맥상이에요.
네.
앞이 안 보여요. 검찰은 이제 검찰대로 튀고 그다음에 조사받는 사람도 조사받는 대로 각자 가고 있는데 최순실 씨 모녀가 직접 기업으로부터 20억 30억을 받았다는 이 대목에서 이제 국민들의 분노에 이게 좀 팍 터졌거든요.
네.
이 상황이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뭐 단순한 표현 쓰겠습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대로.
예, 가장 단순하게 법대로 하면 됩니다. 철저하게 수사해 가지고 처벌 받을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아야죠.
예.
그 대상이 최악의 경우에 정말 대통령에게도 뭐 문제가 있다면은 대한민국 검찰이랑 떳떳하게 청와대 들어가서 정식으로 그 영장 법원 영장 발부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조사를 하는 게 맞죠.
예. 예.
그렇게 해야 앞으로 다시는 권력형 비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 방법 최선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또 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박지원 의원이 계속 주장을 하던데 예. 이거를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다.
네, 박근혜 예. 게이트다. 그러니까 정말 의지만 지금은 정말 그 공범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러면 정말 이 기회잖아요. 그리고 예. 검찰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마지막이고 그리고 사법부도 살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입니다. 여태까지의 어떤 게이트가 닫혀서 우리가 몰랐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눈을 뜨고 보고 있고 또 SNS를 통해서 국민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다 들여다보고 있죠, 이제는.
이제는 대통령이 눈을 뜨고 대통령이 한번 국민들한테 들어와야죠.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네 분 패널을 모시고 말씀 들어봤는데 아, 국민들은 침통합니다가 아니라 절망스러운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네 분들께서 방향을 제시했었는데 결론은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누리당도 더 이상 대통령 바라기가 아니라 바라보기가 아니라 국민들 바라보기로 입장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보수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 아버지를 답습했다.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한국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어디 독재뿐이겠습니까? 아, 친일 또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혼란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아, 이 혼란의 상황 국민들에게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일은 이 시대의 지성 도울 김용욱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노의 감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그 지점에서 함께 이 시대 어떻게 길을 찾아나갈 것인지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의 품격 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